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아마 1장부터 24장까지 첫째 주일에 읽고 그 다음 주일에 25장에서 50장까지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작,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시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속에 왜 누가 그 일을 하였는가, 그 일이 비롯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답을 어떻게 내립니까? 1장 1절에서 답을 내리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있으니까 1장 1절을 찾아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 목적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일과 생물들,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연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의 이 땅에 오신 일이 부친과 모친이 별뜻 없이 그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두 분이 생물학적인 그런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뜻도 보도 모르게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의미가 더 있으시겠습니까? 뭔가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만드신 자가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그런 의미 가운데 만드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이 아무리 저는 이 세상을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진화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인간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겁니다. 시작에 관한 겁니다. 시작을 알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 손 위에 주어진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부터 그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자, 사진 하나, 그림 하나,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창세기를 성경학자가 개관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끝에 50장까지로 구분됩니다. 내용은 처음 11장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명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 종종 나오죠? 자, 여기 이게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한번 복습해 봅시다.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같이 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브라함까지 읽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제일 앞에 있는 창조 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가 볼 때 이 창조의 이 성경 기록은 정말 멋진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멋지냐면 없던 질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혼동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하나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만드셨는지 정리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 질서 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은 균형 잡힌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샬롬이라 그러죠. 아시면서? 샬롬 아시잖아요, 그죠? 샬롬.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안에 균형 잡힌 평안이 있었는데, 이 샬롬이 있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 창조 속에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평안, 샬롬이 있었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빛나는 멋짐, 저는 창조를 멋짐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멋짐이 있었습니다. 이 멋짐의 핵심은,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의 내용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나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우리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창조의 기사 가운데 쭉 지금 이제 창조를 7일 동안 하신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갑자기 왜 우리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 보는 것은 매우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는데, 27절을 보시게 되면 형상과 모양 중에 형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7절에는 형상이란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27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인간의 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죠. 자, 26절에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끝부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도 이렇게 잘 그 표시를 해 두셔요.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28절의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계속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반복하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종 목적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 우리 속에 생생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세 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대리통치를 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금 익숙하진 않은 표현이죠. 대리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대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은 우리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직접 안 다루시고 안 다스리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형벌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다 순종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혹시 되시는 분? 저 교만 없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 통치해 주시는 게 우리에겐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리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는 자연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대리 통치하셨을 때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 속에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인간들에게 주어질 때 이 현상을 이제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하여 부르셨다.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복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곤조곤 가지만 매우 깊습니다. 잘 놓치지 않도록 잘 따라오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그 도표를 보시면 1장에서 11장 사이 네 개 사건이 있었죠. 자, 네 개 같이 합시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속의 멋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파괴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몇 가지가 파괴됐어요. 몇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질서 파괴됐습니다. 샬롬, 평안 파괴됐습니다. 안식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겁니다. 이게 창조 다음에 있었던 타락의 이유인데 그 다음 홍수로 가면서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최고로 나빠진 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모습이 인간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벌 받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더 계속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습을 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모습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습을 보면서 열불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됩니다. 열불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안타까움이 회복되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회복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두 부분을 오늘 봤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까지 봤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창세기 1, 2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두 장 직전까지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두 장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틀을 머릿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어떤 구조로 얘기하냐면 아담에 의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바꿔줬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성경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9절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바꿔 얘기하면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다. 여러 구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닮아가고 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번 주 읽으실 테인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에 끝나요. 25장에 끝나는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맺어가는데 22장이 그 언약을 맺어가는 거의 마지막 최종이에요. 그 사건이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응하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의 순종 사건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알았더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부분을 볼 건데 22장 18절 자막 봅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누구로? 아까 시작할 때는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끝난 다음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3단계 연결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복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이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부분밖에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아주 멋진 외모? 이런 것도 일부거나 아니면 복의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묵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은 새로워지는 복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때의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복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복의 핵심이 새로워질 수 있는 특권이고 새로워지는 모습이며 그 새로워지는 이 새로워짐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이 축복 중에 핵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년의 가족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를 더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뭐 상황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허락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 동안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내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한 주간 또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내가 복을 따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새롭게 살 수 있는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배에 대하여 물으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드릴 그때라,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나 속사람은 그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창세기의 축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형가족들, 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용하시기를 권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삶에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새로워지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이때라! 그때 축복이, 그때의 새로움이 내 안에서 다시 소생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 형상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성경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을 강해하고 오늘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 이제 순장 헌신, 인명 헌신하는 날이 돼가지고 본문을 바꿨어요. 이번 금요일 날이 말씀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찬찬히 읽으셔야 됩니다. 다 찬찬히 읽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셔서 맏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중간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랑 연결하니까 잘 연결이 되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새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린 계속 새롭게 새로워짐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세요. 병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것을 벗어나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닮아가는 삶을 쭉 살아가다가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의 제일 멋진 모습은 아직 여러분이 갖지 못했습니다. 뭐 21살 때 모습도 아닙니다. 33살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일 멋진 모습은 주님 앞에 갈때 생기는 겁니다. 전 처음에 중형교회 와서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 모습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인사를 했는데,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 수련회 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제 부임 인사인데, 권사님들이 한 800명 정도 모이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딱 들었는데, 한 800명의 똑같은 천사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좀 성함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봤거든요. 죄다 30대 때 찍은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요.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의 변화된 몸이 우리 일생에 누릴 수 없는 그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멋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믿어지시는 분만 이 구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크게 읽으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제부터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잘 활용하십시다.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듣고 축도를 받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매주일 하는데 좀 그 새로워지는 게 미흡해서 안 되시는 분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을 통해서 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거 성금요일 예배 잘 들으시고 성탄절 예배 잘 드시는 걸 통해서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기회를 이때라 하는 주님의 그때를 맞이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 올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조그만 거 하나 나눠주는 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한번 기도해 줌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궁극은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워질수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덮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시다가 새하늘 새 땅에 이루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